삶을 바꾸는 정치.
정치를 바꾸는 삶. 팟캐스트 윤여준.
시즌 두 번째.
네, 요즘 천주교 전주교구의 박창신 신부 발언 파동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수준의 정치를 볼 수 있을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뉴스를 꿰뚫는 이슈 이야기.
한윤영의 뉴스 드라이브.
오늘도 한윤영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네, 과연 제가 청취자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유, 참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정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소속의 박창신 신부님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뭐 여야 네. 대치정국에 네. 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얘기는 장관님도 이따가 좀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이 신부님 발언에 대해서 막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 분열 발언은 묻고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꼭 무언가를 적시한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상 거기에 대한 발언으로 여겨지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보수 단체들의 고발이 있기도 했지만 검찰이 곧바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견해에 동의를 하거나 안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검찰 수사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참 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창신 신부님 발언 같은 경우는 뭐랄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너무 선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좀 부적절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선의적으로 해석한다고 그게 곧바로 이 사람이 어떤 반민주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뭐 북한이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믿는다거나 이거랑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요새 하여간 그런 보도를 보고 있으면요.
네.
우리가 이것도 30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정말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박찬신 신부님 발언보다 더 기가 막힌 발언들도 최근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많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도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겠으나 오히려 이것들이 되게 반민주주의적인 어떤 신념을 드러내준다라고 그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발언이에요, 이게?
예, 가령 뭐 저번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서유럽 순방하실 때 프랑스 가셨을 때 파리 네. 교민들이
네.
뭐 부정선거로 당선된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플래카드를 써놓고 시위를 하였죠. 그런데
예.
거기다 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럴 수 없다. 다들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랬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면서요.
네. 사실 그런 걸 영어로 번역해서 그 쓰면은 본인이 어떤 국격을 추락시키는 그 결과를 낳겠죠.
그 김 의원이 전직 검사 출신이죠.
네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직업이란 게 참 무서운 거네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이 뭐 국가 권력의 정통성, 뭐 정당성의 원천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그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공정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는 대통령인데 왜 너희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얘기죠, 사실. 이게 우리가 북한처럼 무슨 그 최고 지도자가 최고 존엄인 그런 사회가 아닌데 오히려 굉장히 좀 종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종북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랄까 북한 인권 문제도 이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북한에서도 인권을 탄압받는 이든 뭐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일어났다던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역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정부 의견에 비판적인 분들은 무조건 체제에 반대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북한처럼 이제 처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다는 그분들이 훨씬 더 북한 체제에 친화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저희한테 종북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기자도 그러다 또 검찰 수사 받을라.
아, 뭐 이걸로 검찰 수사를 받겠습니까?
아 그러면 천주교 신부가 미사 때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더래요. 갔다 가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부가 좀 신중해야 될 텐데
네.
요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이게 뭐 권력에 도취해서 그러는 건지 원래 민주주의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덮어놓고 그냥 권력으로 말해 공권력으로만 해결하려고 덤비는데 예? 그냥 위험한 생각 아니야. 옛날 왕조 때도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 된 왕조 때도 형벌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그죠 뭐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만 하면 갖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정말 위험한 태도 아니에요, 이거?
네.
또 이제 그렇지만 한 기자 말할 때 조심해.
뭐 저야 뭐 또 그 수사를 걸어 주시면 또 언론도 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또 영웅 변화. 그럼 절대 안 해주겠는데요.
책도 더 팔릴지 모르는데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한윤영 특가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기자가 좀 노이즈 마케팅을 하지 그래요 왜?
아니 뭐 저는 뭐 생각하는 만큼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김무성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을 한 정황이 있는데 그걸 또 찌라시에서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사실 수사를 엄정하게 해서 밝혀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고 이제 그 천주교 신부의 강론 내용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오늘 또 재밌는 일 하나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인데 아 이건 좀 네. 되게 너무 치졸해서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청소 노동자 분들이 계시나 봐요.
아,
이분들이
맞아요.
예,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정규직으로 이제 고용을 해달라고 예, 이제 예. 그 민주당 뭐 그 은수미 의원이랑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툭하면 파업을 할 텐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이 그 노동 3권을 부인하는 뭐 그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사실 이게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건 제가 듣기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다 대고 국회의원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고 계속 정회를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희가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종북이라 그러고 뭐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그 말 못 알아들어요?
뭐 알아야 듣습니다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좀. 생각을 거기에 맞추고 추정을 하세요. 그럼 그게 국민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100% 대한민국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었나 봅니다. 근데 뭐 저는 또 이제 또 진보 진영 내부 비판을 좀 하는 입장이니까 또 신부님 발언에도 좀 비판적 잣대를 들이밀어 보자면 사실 이제 내용 자체는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그렇죠,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자면 방어적으로 쏘았다라는 게 연평도 포격이다라는 게 취지였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 말씀이. 근데 사실 물론 이제 뭐 군사 훈련 자체가 뭐 상대방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한미 군사 훈련 할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게다가 이제 연평도 포격은 민간인 지역에 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뭐랄까 야권 지지자분들이 그 북한의 도발이 대북 강경책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햇볕 정책을 실시했던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도 북한의 도발은 있었고
계속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 대북 강경책을 그로 원인을 100% 돌리는 것은 사실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힘들고
예.
실질과도 좀 어긋나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또 뭐랄까 자신들이 도발할 필요가 있을 때 도발을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안함에 관련해서는 사실 천안함이 북한 어뢰로 인해 침몰했다는 걸 나는 믿지는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뭐 그럴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건 좀 약간 서로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정부 쪽에서 저는 이제 제가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이제 전문가분들도 뭐 100%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는 사안입니다만 뭐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가설을 비교해 보자 굳이 비교해 보자면은 뭐 그 합동조사 본부에서 발표한 합조단에서 발표한 그 가설, 그러니까 북한의 어뢰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이 제일 그럴 듯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북한 어뢰를 직접 맞았다는 건 아니죠.
그 핵심은 뭐 추진체가 이제 북한 어뢰 추진체가 주변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것으로 가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렇더라도 사실 이게 100% 확정이 되려면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 쪽 문서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테고 그전에는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좀 정치적으로는 그 후에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면서 천안함을 뭐 북한이 쐈느냐 마느냐 문제는 약간 좀 희석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뭐 기뢰설 우리 쪽 기뢰에서 기뢰 때문에 침몰했다는 설도 있고 그냥 뭐 암초에 좌초됐다 이런 설들도 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설들도 사실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종북적인 주장이라고 사실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천안함 프로젝트 이런 영화들도 뭐 상영이 못하게 돼가지고 뭐 그 IPTV로만 간다든지.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막으니까 사람들은
더 의혹 의심을 갖게 되죠.
네, 뭔가 있어서 이렇게 금지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그 정부 발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 상당히 전문적인 의문이 제기된 거잖아요. 물리학 공식을 동원한 학자들이 그렇죠.
네.
아, 그랬을 때 이쪽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대응하면 될 걸 어느 나라 국민이냐 하는 식으로 입을 막으려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산 측면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광우병 촛불 시위 학습 효과 보수 세력에 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언론을 자유롭게 개방하면 2008년 촛불 시위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런 공포심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게 두려워서 사실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막아놔도 이러면 사실 20년, 30년 갈 수가 있거든요. 칼기 폭파 사고를 보면 그게 명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꽤 많은 야권 성향 그 사람들이 김연희가 가짜고 칼기가 한국 정부의 자작극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칼기 폭파에 대한 정부의 가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빨갱이고 뭐 정부에 반대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이렇게 우격다짐을 해왔음에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이겠죠. 정부를 믿지 못해서. 근데 이런 걸로 계속 싸움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 참여정부 때 진실 화해의 보고서가 이제 칼기 진실을 뒤집으려고 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데요. 제가 막상 진실 화해의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게 칼기 사건에 대한 그 모든 종류의 음모론을 다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큰 틀에서 김연희가 그 뭐 이렇게 북한 쪽에 지령을 받아서 폭파한 게 맞다는 게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음모론을 논박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해봤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야권에 있는 것이고 또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도 진실 화해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나 말기나 참여정부는 저 진실을 뒤집으려고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깔고 들어가니까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겠죠. 천안함도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수 세력이 굉장히 그 여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설 대 가설로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북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으면 그럼 이게 자신들이 제시한 진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그런 태도로 어떻게 이제 국가를 운영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언젠가는 진실이 다 규명되겠죠. 네.
네, 뭐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해하시는 용어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사건의 발단은 이제 중국 측이 그 서해의 새로운 방공식별 구역에 선을 그으면서 이게 한국 측 영역이랑 겹친다고 일부가 겹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한국 측 방공식별 구역의 서남쪽 영역에서 네. 일부가 겹친다고 합니다. 한 제주도의 한 1.3배 크기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측 방공식별 구역은 뭐 카디즈라고 하더라고요. KADIG 그리고 뭐 일본 측 방공식별 구역은 자디즈, 뭐 JADIG 네. 이렇게 표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또 영공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고 생소한 개념이라서 사람들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공은 사실 영토와 영해 위에 하늘이 영공일 텐데 그 방공식별 구역은 영공보다는 좀 더 넓은 네, 범위이고 뭐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영공에 가까우니까 미리 좀 경고를 해서. 네. 뭐 경고를 하거나 뭐 이제 그 조치를 취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구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중국 측이랑 한국 측 그 방공식별 구역이 일부 겹친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 측이 이제 일방적으로 새로 통보를 해서 생긴 일인데 네. 또 재조명된 게 일본 측이랑도 네. 좀 겹친다고 합니다. 그 제주도 남단에 이어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어도에서 한국 측이 이제 뭐 그 공군 작전도 하고 이러는 구역인데 여기가 또 이제 일본 측 자디즈랑 겹치는 영역이라서 한국 측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할 때 30분 전에 통보를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알려지니까 또 네티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지금까지 뭘 했냐? 일본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따져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게 좀 영공과는 다르게 서로가 좀 자의적으로 그은 다음에 협상을 하는 측면이 있고 한국이 먼저 이제 1951년에 카디즈를 선포했고요. 또 일본이 1969년에 자디즈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한국 측과 일본 측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 와중에 6.25 와중에 좀 임의적으로 이제 아마 좀 미국과의 협조 안에서 했겠는데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어도가 발견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60년 후에 이어도가 발견될 줄 몰랐겠죠. 그래서 이어도가 있는 영역이 자디즈 안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 이제 한국 측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어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약간 영역을 우리 쪽으로 좀 가져오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근데 또 지금 독도 구역이 또 카디즈 안에 한국 측 영역 구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일본은 또 일본대로 그럼 이어도를 내줄 테니까 독도를 내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반박을 하고 협상을 걸어서 이렇게 번번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방부 대변인 말은 그냥 30분 전에 통보하는 것일 뿐 뭐 한일 간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측의 그 방공식별 구역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이제 국방부는 한국군은 일단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기 갈 때는 통보를 하지 않을 테다. 원래는 이제 남의 나라 그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갈 때는 뭐 한국 측이 지금 일본 측이 하는 것처럼 30분쯤 전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또 미국 측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미국 측 군사훈련을 또 폭격기를 또 그 중국 측이 선포한 그 방공식별 구역의 영역을 슥 지나서 이제 갔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통보를 안 했겠고요. 이렇게 참 동북아가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너무 보도를 내셔널리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국한테도 얕보이고 일본한테도 얕보이면 되냐 이런 식으로 좀 감성적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굉장히 좀 한국의 국제정세가 뭐 그 여기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미국 일본과 그리고 또 중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취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측의 조금 다행인 점은 며칠 전에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측과는 좀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한국 입장에서 이렇죠. 사실 일본이 최근 뭐 재무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한국 측과 좀 마찰이 있어서 중국 측과 좀 같이 함께하여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한국 정부 입장이었었는데 중국 정부가 또 이제 협조를 안 하고 좀 약간 자신들의 국익을 또 선포한 그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뭐 미일 동맹 체제를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대응하기가 참 훨씬 어렵다고 봐야죠.
네. 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한국이 그렇게 중국과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다투는 것을 좀 이제 좋게 안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미국 입장에서요.
최근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한국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할 대응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안중근 의사 이제 표지석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중국 측이 수용을 하고 또 뭐 일본 측에서 그걸 또 이제 범죄자다 뭐 얘기를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일 간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또 괜히 한국이 또 일본을 자극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은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따지면 뭐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먼저 자극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참 미국에게 쫄리는 입장이다 보니 이렇게 좀 억울한 판정을
그러니까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한국 정부 또 국가 전체의 외교 능력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뭐 미리 이런 게 언젠가 올 거라고 예정했지만,
네.
예, 그동안 우리 외교 역량을 보면 이런 상황에 정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네.
특히 이런 외교적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자면 역시 국민적인 지지, 그죠? 예, 이게 여야의 그 결속 이런 게 아주 필수적인데. 지금 여야 관계나 이 국내 상황을 보면 이런 외교 문제에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체할지 제가 걱정입니다. 이 정부가 보통 힘들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또 그 시사인 남문희 기자님 기사를 한편 보니까 네. 일본 정부가 말하자면 이제 북한과 수교를 하면서 몇백억 불 배상을 주고 그리고 이제 네.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또 중국을 겨냥해서 또 그런 중국이 일본을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반대를 해서 그런 일을 할 텐데 한국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기도
일본은
하는데
일본은 뭐 벌써 그런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대한 지가 오래됐죠.
네. 네. 뭐 이렇게 일이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일이라고
쉽게 해결은 안 되겠으나 일본은 끊임없이 그런 방법으로 북한을 두드릴 겁니다. 북한은 또 그 점을 많이 이용하려고 그럴 거고요.
네. 네. 근데 저는 또 오히려 또 일본 측이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게 또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자극하는 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수 세력 어떻게 자극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까지 한국은 이제 북한은 우리가 먹여 살리거나 중국이 먹여 살리거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손을 끊으면 쟤들은 붕괴할 텐데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듣거나 아니면 붕괴를 시켜서 흡수통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내내 그런 대북 정책을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막상 일본이 이제 그 북한과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다면 사실 일본의 영향이 확대될 텐데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경쟁 심리와 또 이제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또 한국 본세력이 또 북한하고 막 관계 개선을 서둘러나?
그러니까 좀 희망적으로 보자면 좀 그런 측면이
글쎄요,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네.
또 중국이 북한에 투자를 한다는 것과 일본이 북한에 투자를 한다는 걸 전혀
성격이 다르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럼 좀 오히려 좀 약간 그 좀 나쁜 일이 있다가 또 호사다마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방공식별 구역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좀 통째로 추려서 얘기하면은.
네.
사실 이제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를 자신이 수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을 굉장히 세게 통제하고 있다는 시선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주류 시선이거든요. 뭐 제가 좋게 말을 돌려 주류 시선이라고 한 거지 사실 그렇다라고 이제 단언할 수 있는
아 그건 뭐 정치부 기자 네.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사정인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 조그만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라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 최고위원.
예예. 네. 예. 네. 좀 약간 경제통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경제민주화에 대한 좀 네. 의지를
맞았어. 강력히 표현한 일도 있고.
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 후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랬죠.
이분이 사실 좀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보다는 그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이 좀 합리적일 때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엊그제 이제, 평화방송에 나와서, 네. 그 시국미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네. 정권, 그, 한 명의 시민이 정권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리고 사제도 시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시국미사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발언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좀, 비판받을 지점이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민은 정권 퇴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예, 네. 뭐 민주당이 나서는 거야 또 더 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지만 네.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종북이라고 하고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네. 또 한겨레나 뭐 저희 미디어스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그 네. 워딩을 제목으로 달아서 어제 이렇게 나간 상황이 있었어요. 어제 네. 오후에. 네. 근데 그랬더니 그게 좀 굉장히 꺼림칙했는지
본인이
네. 네. 그 새누리당 당직자가 미디어스에 몇 번 전화를 해서 제목을 바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의원님이면 이제 아마 의원실 보좌관이 전화를 했을 텐데
네.
의원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새누리당 당직자 그 어떤 분이 전화가 몇 번 오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신부가 잘했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이 정도로 그 뭐랄까 걱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그 저녁에 또 이제 그 다른 라디오 방송 CBS에서 네.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이때는 좀 워딩이 좀 강해지시더라고요.
어떻게 강해져요? 어느 쪽으로 강해져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뭐 정권 퇴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다 빠지고 되게 이제 그 종북적인 발언 이라고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물론 이분이 좀 합리적인 분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이 다 종북이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게 뭐 카톨릭 전체의 의견도 아니란 것도 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긴 하는데 아침에 하셨던 말씀에 비하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까놓고 말하면 청와대를 좀 시선을 의식했달까요? 그런
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뭐 청와대 기류를 살폈겠죠.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네. 또 발언한 게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보면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 당내 소수 강경파와 불통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든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들 이제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민주당이 좀 약간 뻥카를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00%는 아닐지라도 꽤 개연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굉장히 좀 지금의 새누리당이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많으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뭐 의논도 하고 그죠? 의견을 모아서 뭐 발표도 하고 함직한데 뭐 그런 움직임은 일체 없잖아요.
네.
그냥 자기 혼자만 없죠.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뭐 새누리당 안에 뭐라 그러죠? 쇄신파라 그러나 뭐 이런 거에 좀 그죠? 지도부 생각하고 반드시 생각이 같지 않은 그런 의견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지난 국회 때만 해도 한나라당이었죠. 그때는 그 쇄신파 의원들끼리 모여서 좀 집단 행동도 하고 성명서도 그러니까요.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회기 또 그리고 이번 정권에 들어서서는
일체 그런 게 없죠.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뭐 어디서 듣기로는 또 그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현재 새누리당 그 의원님들이 이전에 그 한국 보수 정당의 의원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네. 아 그래요?
예, 2012년 총선 때 이럴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전문가 공천을 하시면서 굉장히 뭐 관료나 학자 이런 분들을 많이 수혈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정치를 그만두면 뭐 별로 그렇게 할 게 없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통령 눈치를 더 살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도 어디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네, 그렇다면 진짜 비참한 거죠.
뭐 이건 성격의 문제겠죠. 사실 재산이라기보다는.
무슨 생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거 좀 심한 거 아닌가? 네?
뭐랄까 이런 평도 나올 정도로 어떤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독립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당 의원이니까 대통령을 도와서 그죠? 국정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책임, 국정 수행에 책임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하라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전혀 못하고 그저 여당 의원으로서 구실하게 급급한 모습을 보면 저런 존재를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 아니에요.
네. 네. 저 장관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90년대부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이렇게 대통령에게 설설 기는 여당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없었어요. 아, 30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무섭게 통제할 때도 아, 자기 의견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즘처럼 좀 이상해요. 이상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아주 엄혹한 세월을 보낼 때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파동이 생기긴 했지만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시대도 아닌데도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저걸 뭐 끌려간다고 그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이 그냥 통치 수단으로 그냥 전락한 것 같은 저런 모습 저는 정말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닌데 그 의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대통령의 추석 역할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정치평론적 관점에서는 저분들이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직접 좀 나서서 좀 야당과 그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이런 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여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대통령도 편하고 국정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대통령의 뜻만 추종한다고 그게 무슨 여당 의원이에요. 그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거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뭐 민주당도
너무 지나쳐요.
민주당도 뭐 계속 강경투쟁 일변도만 하고 싶은 건 아닐 테고 어떤 식의 좀 퇴로랄까 출구랄까 이런 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 사실 그 여당이 안아앉지를 못하는.
기본적으로 야당은 이제 말이야 여당과 정부하는 걸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 야당이 그게 역할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수용할까 수용하고 이해 구할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포용하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여당인데 완전히 이건 그런 노력을 안 하잖아요 여당은 뭐 하려고 하다가도 뭐 청와대 기류가 안 그러면 또 쑥 돌아가고 그러는 모양 아니에요? 그 참 보기에 참 민망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의중만 쳐다볼 게 아니라 좀 여당의 역할을 계속해서 좀 주문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주문한다고 뭐 그 주문 받아주겠습니까만.
네. 네.
그리고 참 그 지난번에 왜 정원 국무총리가
아, 네네.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냐 진출한 것이냐라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그랬더니 대답을 뭐 응원을 못했다는 거죠.
아, 네네. 그 사실 이게 또 동북아 정세와 뭐 관련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그건 너무 기초적인 사안인데.
그래서 이건 무슨 뭐 중학생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국회의원이 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그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우물을 했다는 건 또 뭐예요?
그게 참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어쨌든 간에 그 안중근 표지석을 중국에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총리인데.
그러게 말해요.
그걸 뭐, 일본이 침략을 했다라는 얘기를 뭐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우물거린다는 거는 좀 소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평소에 혹시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주려고 진출했다고 생각했었나?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기보단 아예 이제 뉴라이트 역사학자라는
아니 왜 우리 국립대학 교수 중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학자도 있잖아요.
아, 또 뭐 식민지 근대화론과 일본 본론 사이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 물론 있지
합니다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못 받아들이면
네네.
혹시 뭐 일본이 진출해가지고 우리 근대화 시켜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제 생각에는 총리라는 그 한국에서 총리라는 그 직종이 너무 눈치를 보는 데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을 상실하신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정도의 문제인데요. 네. 과거 뭐 총리도 뭐 크게 역할이 다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뭐 무슨 방탄 총리니 뭐 대독 총리니 뭐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지나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증세가. 네?
뭐 이제 그 예전에 정운찬 전 총리도 뭐 731 부대를 모르고 한국 독립부대인가요 한 적도 있었다고 하시네.
그 역대 총리가 그 참 역사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구만.
네? 참 되게 참 좀 까깝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그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걸 보면서 아, 이 정 총리가 자기 존재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총리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 말해요.
예, 오늘의 네. 시사 이슈 정리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 소속된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 사제의 발언을 놓고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신부의 주장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와 대통령의 퇴진 등 일부 객관적 판단을 넘어선 독단적 주장이 섞여 있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도로 이번 기회에 정치와 종교 혹은 정치와 교회라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대학 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의 금년도 철학 논술시험 제목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나옴직합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정치와 종교는 과연 무관한 것인가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1항입니다. 되어 있고요. 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2항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모두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때때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훼손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교회는 이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신앙과 교의에 입각한 특정한 가치를 사회와 정치에 구현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가치자본주의 입장에서 특정 종교에 편파적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종교는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국법 질서를 수용하면서 그 틀 속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작년 9월 16일자 강론에서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산이라면서 정치가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 때문에 좋은 신자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그런 뜻에서였다고 봅니다. 또한 종교는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받거나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예언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유신체제를 비롯해서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는 인권과 민주회복 차원에서 종교, 특히 천주교회와 성직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이 과정에서 보여준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활동과 기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국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와 정치,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서양의 근대 국가 자체가 교권, 특히 교황권과의 투쟁을 통해 주권을 정립해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도 무엇보다 정치는 갈등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 야누스적이죠.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고 통치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권력을 놓고 서로 이해관계를 다투는 갈등의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우적관계라고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우적관계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는 정치적인 것은 정치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교회는 기본적 가치와 관련된 정치에는 적극적인 발언과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지교구 박신부 발언 관련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우선 박신부의 행위 자체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단순 논리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 등을 지적하는 것은 성직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또는 사제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나 정부의 태도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뜻한다고 판단했다면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권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종교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신부의 발언을 겨냥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쨌든 대선 개입이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야말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이고 따라서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 문제라든지 주권 제면의 원리, 국민의 정보 선택권과 관련된 선거 부정 문제 등 큰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는 교회의 발언과 비판이 가능하지만 적과 동지의 구분이 불가피한 작은 의미의 정치 또는 정치적인 것에서는 종교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상 정치와 종교의 구분은 바로 이러한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신부의 발언 가운데 연평도 포경 문제라든지 NLL 문제, 독도 비유, 컴퓨터 조작 등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큰 오류가 있으며 특히 대통령 퇴진 주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너무 앞지르는 급로를 넘어선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이 박신부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천주교 전주교구 등의 적절한 입장 정리와 태도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박신부의 발언 파문을 계기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구별, 정치와 종교의 올바른 관계 정립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어떤 합의점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